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을 텐데요. 혹시 그 바깥에 저 그 또 사람들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드리는 게 좀 어려우면 나는 안에 들어와서 서서 예배를, 저도 서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되 예배를 좀 드리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 다섯 자리, 조금 마르신 분들 앉은 자리는 여섯 명도 앉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리가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뒤에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개역 개정역으로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사도행전을 오늘 하지 않고요. 성탄절이어서 성탄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 16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을 통치했으니까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였습니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돼서 55년이라는 세월, 50년 이상을 통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통틀어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을 통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사람이 뒤틀려져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겠으며, 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을 받게 되죠. 때로는 52년을 통치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두 살인 사람이 보면은 태어날 때 우시아였는데 지금도 우시아인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시아는 참 그 시대의 유다는 다행스럽게도 우시아는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5절부터 오늘 읽은 26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26장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그의 업적을 보면 어떤 왕에 대해서도 이런 업적을 기록할 만큼 상당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을 건축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성으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많은 군사들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았는지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군사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증강되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업과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력, 이건 경제력하고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신장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8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의 수도권이야 워낙 뉴스가 많은 곳이니까 알 수 있죠.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외국의 어떤 나라의 왕이 강성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애굽의 시골에까지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아는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우시아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열쇠는 우시아의 뛰어난 통치 능력 혹은 우시아의 역량 있는 리더십에 있었다고 성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성경은 그의 강성함의 열쇠가 그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요. 어떤 사람은 덜 똑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야 밝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성품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질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마치 기계를 찍어내듯이 똑같은 벽돌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시아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주셨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은 우시아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고 우시아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우시아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명석한 두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시아가 이룬 부와 강성함,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라고 돌려지지 않습니다. 16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16절은 아주 대조적으로 이거를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16절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빠져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있을 때는 강성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빠져나가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대조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성함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이하심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사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강성함의 결과는 그로하여금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 말은 자기의 성공의 열쇠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시아는 자기의 강성함이 자기 능력, 두뇌의 명석함, 탁월한 리더십의 산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는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강성해지자, 문제가 없는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되자 다윗도 거기서 넘어졌는데 우시아도 여기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내 신상에 내 명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놓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룬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이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어지죠. 그 어떤 행동입니까?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 내 선조들을 보면, 내 선왕들을 보면 나만 한 업적을 이룬 왕이 없어요. 주변에서도, 주변 강국들을 봐도 나만 한 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겠어요? 그럴 순 없죠. 그러니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거를 굉장히 못된 일을 했다고 판단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시아가 백성들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나 우시아가 지금까지 이룬 일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가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제사장들,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주신 그 영역을 침범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왕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탁월한 선지자도 제사를 제사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교만함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인간이 끝이 없습니다. 천장을 뚫고 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고 싶,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이한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보장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내 노후까지 보장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비록 줄어들어도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보장된 삶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든지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래의 은혜를 새해부터 읽기로 했죠?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리얼한 건가? 진짠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그냥 관념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참된 대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장래를 생각할 때 두렵지 않아야만 합니다. 장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장래에 대해서 무책임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은 신자들에게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할 만한 안전한 뭘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은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분이어도 여러분들의 그 잘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우시아 같은 자리로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이 우시아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커튼을 열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가 또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갑니다. 왜요? 왕을 보좌하려고요? 아니요. 제지하려고요. 저는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우시아는 허접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는 정말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고 누구도 우시아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왕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서 정말 이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용감한 사람 찾아보기 드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왕이든지 아무리 탁월한 왕일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자기 하나님을 아니까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펼쳐지지 않은 내 인생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죠. 자기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사랴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왕 우시아를 제지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깨달을 수 있죠. 만약에 주변의 제사장들이 전부 아부하는 사람들이고 아 왕이요 분향을 못하겠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소서. 속죄일날 지성소까지 들어가소서. 왕과 같은 왕은 없었나이다. 얼마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감한 제사장을 통해서 아사랴를 통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사랴예요. 여튼 그는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보십시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화를 냈습니다. 이랬겠죠. 여기 자세한 이 대사는 안 나와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불같이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1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근데 우시아는 네가 뭔데? 그러고서는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시아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그에게 임합니다. 나병이 이마에 확 번진 거죠. 이건 뭐죠?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 이마나 얼굴에 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의 어떤 한센병이나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 병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거해야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하죠. 부정하다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죠.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붙어서 네가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시아에게 그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여성 리더 중에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아론과 함께. 그때 미리암의 얼굴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경우에는 7일 동안 그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잠시 임시적으로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경우는 슬프게도 남은 평생을 그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참담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합쳐서 통틀어서 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좋은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통틀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우시아의 이름을 하마터면 다윗처럼 기억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요.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른 기억나세요? 우시아를 얼른 기억하세요?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른 기억하세요? 얼른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나쁜 바로 이 부분이 기억이 나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비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해진 이 왕이 마음의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죽기까지 회복되지 않는 나병을 얻게 되었고 평생 여기 보면 2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전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52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후에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23절을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요. 물론 저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한 이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튼 이 위대한 왕 우시아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 그거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놓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그 지점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여러분은 우시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죄인의 인생이 우시아의 삶과 너무 닮은 꼴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배고프다라는 그 그냥 비유적 표현으로요.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배부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는 명석했고 그가 남긴 업적은 타고난 리더십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가 존재합니다. 정말 이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에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공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를 맡기세요. 또 두 달란트 맡기세요. 한 달란트 맡기세요. 다르게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야?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왜 나는 한 달란트야? 누구는 다섯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난 한 달란트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시간이면 일반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살아온 한 1년을 좀 돌아보죠. 돌아보는 시간 아닙니까? 이번 주간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시작합니다. 또는 지나온 인생을 우리는 종종 회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특별한 시간에는 지나온 내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내가 못 살았다면, 후회스럽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후회스러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만 하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내 인생에 나타난 그 기이한 도우심을 알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선명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찾아야 합니까? 찾아도 찾아도 선명하지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 정도는 우리 알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을 이루었으니 나는 성공적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걸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시아만큼 똑똑할 수 있습니다.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만큼의 어떤 보상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시아가 넘어진 바로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 자체는요 설명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설명이 안 돼 이거거든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지금 안 미치고 이만큼 내가 살아있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시아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5절인데 5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5절. 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아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이 본문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은 많아요. 그러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여기 나온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아 당대의 한 선지자였을 텐데 이 사람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가 살아서 뭐 했겠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 옆에 서서 우시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했을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십니다.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죽었다고요.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곁에서 조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가 정신이 바짝 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죠. 그런데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성공, 형통함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삽니다. 우리 삶이 우시아가 걸었던 성공가도를 걷고 있느냐? 그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 모르긴 모르겠지만 우시아는 나하고 좀 비슷한 삶을 살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우시아하고 전혀 딴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우시아처럼 마음의 교만함으로부터는 교만할 근거가 있어야 교만하지 나도 교만할 뭐 근거라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음의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정말 와닿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교만한 인간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기분 좋으세요? 아휴 내가 너하고 밥맛이 없죠.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보고 화가 나면 그게 바로 네가 교만한 증거라고. 전 진짜 그러거든요.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나 나나 그게 그거구나.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문제는 일이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자기가 인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시아가 빠졌던 마음의 교만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시아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시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거죠. 왜 마음의 교만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놓친 거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결과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자리와 상관없이 뭘 하나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입고 있는 옷, 사회적으로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견대, 계급장, 사회적으로 자기가 얻어온 어떤 사람들의 인식,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시아의 경우에 그 안전장치는 스가랴였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어른이죠. 혹은 경건한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경건한 어른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일 수도 있지만 목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경건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은 경건한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전장치를 주신다는 겁니다. 뭘 하도록?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인정하고 살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끝 가는 데 없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어디로? 마음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저주예요. 그거는. 우시아처럼.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능력과 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과 그 존재로서 때로는 말을 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저분을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린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어른이 누군가에게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정말 20대 30대의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할 때 그 아빠를 보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시아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한, 그 안전장치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한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이렇게 약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경건한 어른 가까이에 머물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착각하면 곤란하죠. 아,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어른이야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분별해서 정말 경건한 어른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도록 그분 옆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곁에 머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건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친하게 등산이나 가고 친하게 골프나 치고 친하게 어디 뭐 이거저거 할 수 있는 먹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고요. 경건한 공동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코이노니아가 그런 경건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는 인생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우시아의 인생은 특정한 사람들의 인생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참혹한 결과를 면할 수 없는 범죄한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도 그 탁월한 리더십, 그 똑똑한 머리, 그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참혹함이죠. 비참함이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들 요담을 통해서 섭정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회하면서 삽니까? 자, 빅터 프랭클 얼마 전에 빅터 프랭클의 자서전을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유대인인데요. 두 번 사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두 번 사는 인생처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후회할 것이 마치 내가 후회했던 내가 이렇게 살아서 후회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저는 우리가 두 번 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자들입니다. 그 실패자라는 얘기는 좋게 말하면 실패자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저주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별궁에 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깨달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선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동일하게 나타난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동일한 문제가 비참함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영광스러워지려고 했는데 결과는 비참함으로 가는 거죠. 우린 다 영광스럽고 싶습니다. 빛나고 싶습니다. 근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빛나고 싶어서 그 빛나는 길을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럴수록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인간의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한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 비참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 도리를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도우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서 일부를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능력 중에 절반을 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비참한 비천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셨고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탄절이 익숙합니다. 그런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교회에서 성가 연습을 11월부터 시작해서 성가 연습을 해서 12월 달에 칸타타를 하고 언젠가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크리스마스 보기 전에 카드를 샀죠. 혹은 카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카드를 보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카드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아마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날립니다. 너무 쉬워졌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깊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에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쓰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 거니까요. 그럴 수, 앉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날보다 더 경이로운 날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라고,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는 게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흥망성쇠에. 그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시아의 삶의 흥망을 결정한 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놓쳤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느냐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하고 차원이 다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교만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만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살아왔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기고만장합니다. 자기의 명석함을, 자기의 리더십을, 자기의 역량을 믿습니다. 타락한 인류,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형통할 거라고,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똑똑함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 능력, 또 여러분들의 기질, 성품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기이한 도우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잊지 말자 6.25 아시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기억하라 6.25.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시아.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를 말렸던 아사랴 제사장과 이 아사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비슷한 말이에요. 우시아는 자신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게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 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던 그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우시아가 여호와가 나의 힘인 걸 부정하고 내가 나의 힘이라고 인정하고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망하게 된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며, 얘야 너희 나라는 망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의 힘이지 유다의 강성함이 너희의 힘의 근거가 아니다. 네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게 네 인생을 받쳐주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싫어했으니까요. 그러나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우시아라는 이름을 이사야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힘이야. 네 주변에서 네 상황이 잘 풀리고 있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네가 네 인생이 멋있게 풀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게 네 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 힘은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교독문에서 읽은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다윗의 왕좌를 세우실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2년도 성탄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여러분 우시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뭐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는 그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만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시아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렸던 풀리지 않았던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탓해서 내가 못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시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 기이한 도우심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내 인생은 형통하다. 영원토록 형통하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시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고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은 이제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도 장래의 인생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경건한 어른과 경건한 공동체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형제들에게 은혜의 도발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형제들에게 경건한 어른으로 경건한 공동체의 멤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천성에 아버지 이르는 동안에 이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저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지내고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고 또 성탄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시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성까지 가는 동안에 이 여정을 붙들어주셔서 저희가 마음의 교만함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저희를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